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들으는 세례요한 들으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희는 베드로라고 하는 한 사람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부분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읽은 부분은 베드로의 그 유명한 신앙 고백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시고 이스라엘 갈릴리를 떠나 팔레스타인 북서쪽 가이사랴 빌립보에 이르게 되십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신적 신분에 대한 내용을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을 아주 명료하게 줄여서 다시 묻는다면 예수가 누구냐 이거죠. 도대체 예수가 누구냐 하는 이 질문을 제자들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질문은 상당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이 개인의 구원 확인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 이후에 구속사역을 계승해 나가야 할 제자들의 신앙을 확인할 수 있는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기적으로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이 후반기로 접어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을 만날 이때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대략 7개월 정도 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 이후에 그 다음에 준비되어져야 할 일들에 대한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있는 모든 인류들을 구원하시는 그 조건들은 충족하게 되지만 이제 완성된 그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의 은혜가 이제 택한 백성들에게 효력을 미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주님의 복음을 알리고 계승해야 될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들을 함께 데리고 다니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셨고 이제 마지막 점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가 누구냐 하는 이 질문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베드로의 이 대답은 대단히 직설적이고 또 강한 확신과 흔들림 없는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한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하는 이 부분은 원문과 우리 성경 한글 번역 사이에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문법으로는 어른에게 당신이라는 표현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표현했지만 원문의 실질적인 의미는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앞에 정관사가 붙어있기 때문에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당신이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맞습니다. 이 고백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며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약속을 해 주십니다. 우리 모두는 이 베드로의 고백을 부러워합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그의 열정이 부럽고 또 그의 확신에 찬 고백이 하나님으로부터 같은 부름을 입은 우리들조차도 내가 어떻게 하면 베드로와 같은 신앙을 고백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떤 열심과 노력을 하면 저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리에 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후에 주신 예수님의 답변을 보면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러한 고백은 인간의 지혜나 지식 그리고 능력이나 열심에서 나올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이 이 고백의 원천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은 내가 한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알리신 고백이고 너의 입술에 담아주신 은혜의 고백이다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인생에 대하여 적극적인 간섭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택한 백성을 하나님이 뜻하시고 원하시는 자리에 세우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그 인생에 찾아오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이 내용을 확인하려면 우리가 베드로의 생애를 전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 이 사람의 양극단의 인생들을 저희가 보면서 주님의 말씀에 대한 의미들을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의 여러 저자들을 통하여서 베드로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아버지의 이름이 무엇인가요? 배시겠죠? 아닌가요? 예. 네. 베드로의 아버지의 이름은 요나입니다. 요나. 주님이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부르시죠. 이 바요나에서 바가 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앞을 보지 못했던 바디메오 기억하시죠? 바도 역시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죠. 아, 베드로의 아버지가 요나셨구나. 그 물고기 뱃속에 갇히셨던 역시 뼈대 있는 집안의 출신답게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그 요나하고 이 요나는 다릅니다. 네, 분명히 다릅니다. 자, 베드로는 어부 출신입니다. 그리고 안드레와 형제입니다. 안드레는 예수님의 제자이면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동생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제자였기 때문에 베드로도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시면 세례 요한이 베다니에서 세례를 줄 때에 이곳에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람 다섯 명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베드로, 안드레, 요한, 빌립, 나다나엘이죠. 안드레가 형 여기에 와봐요. 우리 선생이 만나보라고 한 귀한 자가 있습니다. 해서 와서 그때서야 예수님을 보게 되죠.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 전에 이미 예루살렘에서 성전 청결 사건이나 여러 가지 사건들을 예루살렘에서 행하셨기 때문에 이때 베드로가 멀리서라도 예수님을 만나보고 또 보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경 여기저기를 살펴보면 이 베드로가 모든 제자들을 대표하는 대표자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일만 일어나면 제일 먼저 튀어나오는 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대단히 다혈질적이고 성격이 급하고 욱하는 게 있어서 여기저기 막 튀어나오죠. 예. 그리고 예수님이 특별하게 따로 제자를 부르실 때가 있었습니다. 이때에도 항상 베드로는 빠지지 않았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따로 불러서 계실 때가 있었는데 베드로는 항상 그 자리에 어느 때나 쫓아다니고 예수님의 곁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하실 때에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하죠. 주께서 원하시면 제가 여기다가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이런 고백도 하고 또 예수님이 야이로 회당장의 딸을 살리러 갈 때에도 그때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는 날 말고의 귀를 친 사람도 베드로였고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실 때에 주님이십니까? 하고 그 바다 위를 뛰어 걸었던 사람도 이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라고 고백한 것도 역시 베드로입니다. 여러 부분에서 베드로가 하는 인물이 우리 모두에게 참으로 좋은 면으로 그리고 열심히 있는 면으로 긍정적인 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못나고 또 부족한 부분도 적나라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진정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그분으로부터 하늘나라의 말씀을 듣고 또 그가 어두움의 권세에 묶여있는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역사들을 바라보면서도 주님이 가지신 진정한 그분의 실체의 모습들을 깨닫지 못하고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생각해오고 있었던 그 메시아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던 메시아는 군사적 힘을 지닌 메시아였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로마 정부에, 로마 제국의 억압 아래 묶여있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구약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실 그 메시아, 이 메시아가 오시면 로마 정부를 무너뜨리고 우리들을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가장 강력한 나라로 세우셔서 우리 모두가 모든 세계 사람이 우러러 보는 그런 권세의 자리에 우리가 앉을 것이다. 베드로도 이 같은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군사적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고 주님이 큰 권세를 휘두르시는 날 내가 그의 곁에서 큰 자리에 앉으리라 하는 것이 베드로의 생각이었고 모든 제자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틈만 나면 우리 중에 누가 큰가라는 문제로 다투었습니다. 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고난의 메시아로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실 때에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내가 다 막아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인의 모습으로 허무하게 죽어버린다면 자기가 지금까지 이 예수에 대하여 걸고 있었던 모든 기대와 희망들이 다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놓고는 주님으로부터 사탄이라고 하는 책망도 들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러보시면서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베드로가 또 튀어나왔죠.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절대로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확신에 찬 고백을 그가 합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는 부인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저주하고 세 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모습들을 보면 저희는 자기 의에 사로잡히고 또 자기의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힌 연약한 인간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택함 받은 백성의 책임은 사람의 능력과 열심으로 지킬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바요나시마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를 여기 이를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오 메시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는 이 신앙 고백이 사람으로서는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이 그동안 감추어 두신 진리이고 비밀인데 하나님이 계시하지 않는 이상 인간으로서는 알 수 없는 이것을 내가 알았던 것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내가 깨닫고 한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베드로의 고백은 인간의 통찰과 이성의 산물이거나 전적으로 자기가 깨닫고 한 고백이라고 보기보다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의 결과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허락하신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베드로라고 하는 한 인생에 간섭하시는 모습, 그가 연약한 부분을 가지고 있고 그가 인간적인 모습 때문에 많이 부족하고 무엇을 이룰 수 없는 자리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편에서의 힘을 부어주시고 능력을 주실 때에 그때서야 그가 바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인생이 된다는 사실들을 저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한 인생이 하나님의 임재를 그의 삶 속에서 누릴 때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에 나온 여러 가지의 기록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전반부는 베드로가 자주 등장하고 그의 사역이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을 때에 베드로가 그곳에 모인 성도들을 인도합니다. 그때 하늘에서 성령이 강림하게 되고 많은 이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베드로가 많은 유대인들 앞에 나서서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고 예언되어진 이 예수가 너희가 만났던, 너희가 보았던 바로 그 예수다. 너희가 십자가에 달았던 그 예수다. 그러나 그가 부활하신 새 생명으로 나오셨고 이가 참된 구주시라는 설명을 듣고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 충만하여 가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임하심에, 임재하심의 증거가 되죠. 성령 충만하여 이 설교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한 사람을 베드로가 이렇게 세웁니다. 이 일은 굉장히 큰 사건이 되고 종교 지도자들이 이 베드로를 잡아 가두죠. 그리고 앞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는 협박을 받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그 큰 권위와 권력을 떨치고 있던 그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베드로의 베드로가 어떤 상태였는가, 사도행전 4장 8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는 베드로의 이 같은 양극단의 모습들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베드로의 삶들을 볼 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기인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역사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들은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복종하고 무릎 꿇고 머리 숙이는 것은 인간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하셔야 우리는 그 은혜의 자리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일을 누가 이루시는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라는 것. 베드로가 인생의 여러 과정들을 거쳐왔지만 결국 그가 인생의 마지막으로 서 있었던 자리가 어디인가? 하나님이 그를 세워두신 자리가 무엇으로 귀결되고 있는가? 그의 마침이 무엇인가? 그의 결국이 무엇인가? 라고 우리가 본다면 그가 다혈질이었고 성급했고 인간적 욕망과 자기 의에 얽매였던 자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쓰셨는가? 사도로 초대교회의 많은 부분들을 담당했던 사도로, 그리고 복음 증거자로, 전도자로, 복음을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순교자로, 그리고 지금은 주와 함께 있는 천국 백성으로 삼으셨던 것이 그의 자리라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이게 베드로만의 자리입니까? 우리의 자리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자리.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로 고백하는 모든 자들의 마침과 결국과 그 인생의 결론은 바로 하나님이 복되게 세우시는 그 복된 자리가 이미 우리에게 허락되어져 있고 우리는 이 자리의 완성을 위해서 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확인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예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좀 더 쉬울 줄 아는데요. 이제 올림픽이 시작이 되죠. 이제 올림픽이 시작이 되면 시간을 가리지 않고 이제 TV 앞에 앉아서 응원을 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양궁 단체 결승전에서 중국과 저희가 붙었습니다. 5명씩 쏘게 되어 있는데 중국이 다 쏘고 점수를 계산했더니 우리보다 앞서는 거예요. 우리 선수는 한 발을 남겨놓고 있는데 이제 아나운서가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한국에 남아있는 마지막 선수가 9점을 쏘면 동점이고 10점을 쏘면 1점 차로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설명을 하고 이 마지막 선수가 마지막 화살 하나를 당겼을 때에 모든 국민이 두 손을 잡고 마음을 졸이고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 앞에 집중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화살이 날아가는 동안에도 떠들지 못하고 있다가 아나운서가 10점입니다. 드디어 금메달을 땄습니다. 하면 그때서야 환호를 터뜨리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그 다음날 한 1000번은 봐야 됩니다. 예, 금메달을 땄기 때문에 계속 나오죠. 예, 광고 시간을 제외하고는 아마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마지막 10점을 쏘는 이 장면이 계속 나올 겁니다. 그 다음날 재방송을 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보겠습니까? 어제는 긴장해서 두 손을 붙잡고 마음을 졸이고 허리도 제대로 못 펴고 앉아 있었는데 그 다음 날은 어떻게 볼 수 있겠어요? 누워서 볼 수 있죠. 누워서. 아, 저거 나 어제 봤어. 저거 10점 쐈어. 우리 금메달 땄잖아. 아주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 날 재방송 앞에서 이렇게 가슴 졸이고 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지금 하는 줄 아는 사람만이 이제 그렇게 가슴 졸이고 보는 거지. 이미 결과를 알고 있는 사람은 편안합니다. 여러분의 마지막 결과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자리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셔서 우리를 세우시겠다고 하는 그 결론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금메달을 따놨습니다, 우린.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려고 하신 하나님이 작정하신 자리, 그 자리는 승리의 자리이고 영광의 자리이고 복된 자리입니다. 이 길을 가는 과정 중에 겪을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들인가 하면 삶의 어려움입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죠.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는 문제들로 전전긍긍하게 만들고 하나님 어디 가신 것 같이 아무 소리도 주시지 않는 그 상황에 가슴을 끌어놓고 엎드려 울 수밖에 없는 모든 상황에 엎어져 있는 그 과정 중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패인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건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상관치 않으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과정입니다. 과정. 우리의 마지막이 어디라고요?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에게 그런 복된 신앙 고백을 하실 수 있도록 만드신 그 하나님이 오늘 내 인생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비록 현실적인 문제에서는 내가 엎어지고 쓰러지고 한없는 눈물을 흘리고 있는 중이라 할지라도 여기에서 어떤 방법으로든 지금 내가 알 수 없지만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고 마지막에 세우실 자리가 어디냐? 하나님 나를 이 영광의 자리에 세우셨군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바칩니다라는 고백을 우리 입에서 쏟아낼 수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삶을 견딜 수 있는 힘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 있는 힘이나 능력이나 가치로 우리의 힘을 삼을 것이 아니라 그거는 있다가도 없는 것이고요 없다가도 있는 것이고 없어도 좋습니다. 우리가 힘을 삼을 것은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를 이 자리에 세우고야 말리라라고 하는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알면서도 실제 우리의 삶에서는 자주 엎어지고 자주 힘들어하고 한숨을 쉽니다. 당연합니다. 당연하죠. 이 마지막 결국을 알고 있다고 해서 현실에서 자유롭게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지금 힘들고 앞이 안 보이는 것 같고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이 자리에 있지만 그러나 주님의 약속이 있기에 견디리라. 또 견딜 수 없어서 막 하나님한테 울면서 투정도 부리고 기도도 하지만 그러나 끝에는 그래도 내가 이 하나님 놓치지 않겠습니다. 이게 다윗의 시편이 다 이런 식입니다. 다윗의 시편이 처음부터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로 끝나는 게 없습니다. 한번 시편 잘 읽어보세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로 시작해요. 거의. 어디 가셨습니까? 왜 응답을 안 하십니까? 도대체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따지고 들어요. 그러나 기도 후반부에 가서 뭐라고 결론을 맺는가 하면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나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고 승리케 하실 것을 내가 압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이 찬양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기도의 수순입니다. 우리도 그러죠. 하나님 이게 뭡니까? 세상 보기 창피합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놓으신 이 부분들을 저희들이 기억하면 우리는 한 번 더 숨을 내쉬고 우리의 신앙의 이 자리를 지킬 힘을 갖게 되는 것이죠.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이 두 가지를 묻고 있는 것이 바요라 시모나 내가 복되도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너 참 복 있다, 너가 하는 것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이 고백을 하다니 너 참 복 있다 라고 얘기하시죠. 오늘 우리가 주님 내가 짊어지고 있는 이 짐이 있지만 이 짐 다 주님께 맡기고 힘들지만 이 약속 보고 쫓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결국 예정해 놓으시고 작정하신 그 자리 내가 열심히 가고 있겠습니다. 가는 힘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제게 채워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겠어요? 너 참 복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을 우리가 알고 있고 확인을 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자기 욕심에 세상 권력을 마음에 소원하고 있었고 자기 의를 내세우는 자였지만 그의 결국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고백하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알게 하신 그 약속의 자리 중심에 그가 있었습니다. 우리 현실의 삶에 여러 가지 고통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곳을 인해서 지게 만들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놓치지 않으심으로 인하여서 그분의 격려하시는 손길을 통하여서 우리를 복된 자리,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게 한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의 길에 세우실 것이고 내가 아닌 하나님의 손에 의지하여서 우리는 이 길을 성심성의껏 헌신하며 충성하며 쫓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복된 자리, 영광의 자리, 승리의 자리 놓치지 않는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영원전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나갈 수 있는 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입술 가운데에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구주이십니다를 고백하게 하시고 이 고백을 우리의 입술에 담아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침내 작정해 놓으시고 약속해 놓으신 그 결국의 자리가 우리에게 복의 자리요 승리의 자리요 영광의 자리임을 기억하게 하사 우리의 모든 현실적 어려움들을 믿음과 신앙으로 견디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이 승리의 길 지키며 헌신하며 충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